VOA 뉴스입니다. 중미국과 온두라스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에두아르도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장관은 오늘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이 이날부터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이와 더불어 온두라스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과 온두라스의 외교관계 수립이 발표된 직후 온두라스와 타이완은 단교를 공식화했습니다. 온두라스 외무부는 이날 트위터에 온두라스 정부는 하나의 중국 존재를 인정한다며 중국 정부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온두라스 정부는 타이완의 외교관계 단절을 통보했으며 타이완과 더 이상 공식적인 관계나 접촉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자오셰 타이완 외교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온두라스와 단교하고 현지 대사관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두라스는 타이완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었던 14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날 단교로 타이완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는 교황청과 벨리즈, 아이티, 파라과이 등 13개 나라로 줄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온두라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오늘 영상을 통해 온두라스와의 외교 관계 단절을 공식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의미 없는 달러 외교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타이완의 국제적 참여를 억압하고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집요하게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사람들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동맹과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와의 연결과 협력, 그리고 국제 안보와 안녕을 위한 공동 노력은 더욱 확대되고 더 강해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인이 중국에서 구속됐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NHK 방송과 교도통신 등은 오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대형 제약업체인 아스텔라스 제약의 50대 남성 직원이 베이징에서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구금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남성은 스파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은 이 남성과의 면담을 중국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체포 사유를 확인 중입니다. 중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일본인이 구속된 사례는 2015년 이후 최소 17명에 달합니다. 한국 정부가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에서 한일 장차관급 협의체의 연내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타케우치 요시아키 일본 총무성 차관을 만나 이런 제안을 했으며 일본 측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회담이 성사되면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장차관급 대화 채널은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한일 양국이 전파 분야 국장급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유트 잔오차 태국 총리가 차기 총리 후보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프라유트 총리는 어제 루엄타이 쌍차땅 ISTSC 행사에서 총리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오는 5월 14일에 총선거를 실시해 50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들 하원의원은 군부가 임명한 250명의 상원의원과 함께 7월 중순 차기 총리를 선출합니다. 상하원 전체 의원 750명 중 과반인 376명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자가 차기 총리가 되는 만큼 하원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당이 사실상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탁신 진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페통탄이 제1야당 푸아타이당의 총리 후보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푸아타이당은 여론조사에서 49.8% 지지율을 얻어 프라유트 총리의 RTSC당 지지율 11.8%를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News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북한이 핵 반격 훈련을 한 데 이어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과 핵탄두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일 열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18일 핵 반격 훈련, 그리고 21일부터는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을 했다는데요. 이런 유형의 훈련, 지금 처음인 거 아닌가요? 윤 기자가 좀 말씀 시작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핵 반격 훈련, 그리고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 이 둘 다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핵 공격 상황을 상정한 것인데요.
네.
이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이후에 유사시 핵무기 사용을 상정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공중폭발 시험을 보면요. 지난 19일에 이어서 23일에도 실시했습니다. 두 차례 최근에 실시한 건데요. 이 핵탄두를 공중에서 폭발시켜서 이 살상력을 극대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그 두 시험에서 특징적인 것은요. 이 19일에는 공중 800m 높이에서 폭발하도록 했지만 23일 시험 때는 600m에서 폭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가 낮을수록 이 살상력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또 북한은 이 폭발 시험 과정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의 초저고도 비행 시험, 그리고 변칙적인 고도 조절, 또 회피 비행 능력을 판정하는 시험도 진행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중 공격형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는 지난 21일부터 23일 사이에 실시했는데요. 이 무기는 북한이 11년 전에 개발에 착수해서 이번에 최종 개발 시험을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이 수중 핵무기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이 특징은요. 이 수중 핵 전략 무기는 은밀하게 작전 수역으로 잠항을 해서 이 수중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초강력 방사능 핵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를 통해서 그 한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적의 병력을 소멸시키고 적의 함정들도 파괴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북한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공격정을 통해서 해안이나 항구 또는 수상의 선박에 대해서 작전을 벌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이 두 가지 그 신형 무기와 이 훈련의 특징은 이 북한이 그 이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태들, 그리고 또는 무기나 훈련 이 성격에 맞춰서 거기에 상응한 무기체계를 시험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형 무기에 대한 시험과 훈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각 다 참관을 해서 현지 지도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전쟁 억제 능력을 인식시키기 위한 공세적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이 새로 개발한 무기, 어떤 무기인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좀,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막을 방법은 그럼 무엇이겠는가, 이 점을 좀 한번 짚어 보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그 18일부터 핵반격 훈련과 이제 신무기를 선보였는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그 18일에서 19일 그 핵반격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북한 발표를 보면 아마 이것은 그 북한이 그 공격을 받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핵무기를 반격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발표를 보면 북한은 이날 그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전술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800km를 비행해서 동해상의 목표 지점에 그 800m 상공에서 그 공중 폭발시켰다고 그러고요. 미사일은 뭐 북한은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미 당국은 대개 이것이 그 KN-23 북한이 그 개발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22일에는 함경남도 그 함흥 근처에서 그 순항미사일 네 발을 발사해서 폭발했는데요. 북한은 이것이 그 전략 순항미사일이고 그 이름이 그 화살 1형과 화살 2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발표에 따르면 이 순항미사일에 그 모의 핵탄두 그러니까 가짜 그 탄두를 장착을 해서 1,500km를 날았고 또 1,800km 정도를 비행을 해서 폭파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21일에서 23일 기간 중에는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파 시험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말 그대로 일종의 수인 그 무인 수중 그 선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은 아닌데 핵폭탄 같은 거를 싣고 바다 밑을 그 잠수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은 이 수중정이 물속 한 80에서 150m를 그 잠수를 해서 60시간 가까이 그 잠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목표물에 가서 수중 폭발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새로운 병기다.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지금 저 한미 당국이 이것을 파악을 하고 뭐 막을 방법을 그 발표하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론 보도나 그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한 두세 가지가 좀그 북한 발표가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북한에 이번에 그 발표한 것 중에 이제 순항미사일이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에 이것이 그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주장을 했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쓰는 순항미사일은 그 직경이 한 53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그 작은 핵탄두 53cm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핵탄두를 개발을 해서 장착을 할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이런 그 관측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새로 개발한 그 무인 수중 공격정 이건데요. 이런 무기로 이제 미국의 그 항공모함, 동해나 뭐 태평양에 있는 항공모함을 공격하겠다 이런 것인데, 미국 항공모함이 항상 떠다니고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중 잠수정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공격을 제대로 하려면은 정찰 위성이 있어갖고 정확하게 위치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 근처, 또는 그 항공모함 근처에 가서 이것이 폭발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런 정찰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의심이고요. 가장 큰 것은 뭐 이겁니다. 뭐냐면은 미국과 한국은 이미 그 북한의 그 공격에 대비해서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을 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다 이렇게 그 경고를 해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정권이 종말, 본인의 종말을 각오하고 이것을 쓸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많은데요. 어쨌든 자세한 무기나 그 실체가 지금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의구심, 관측 이런 것이 나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핵무인 수중 공격정 이것을 뭐 물속에 있는 드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 기자가 좀 어떻습니까? 윤 기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 기자가 뭐 사실상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무인 수중 공격정에 대해서 북한은 헤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특히 잘 아시는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1년에 노동당 당대회에서 그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핵심 5대 과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핵무인 수중 공격정입니다. 네. 거기에 당시에 그 계획을 보면요.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보유를 5대 과업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것을 개발 완성하기 위한 실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 수중 발사, 이 가령 드론인데 이것이 핵 전략 무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은밀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중에서 네. 네. 활동을 하기 때문에 탐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전 효과 또한 굉장히 크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북한은 잠수정이 잠항시간이 59시간 12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이렇다면은 북한의 어느 곳에서 출발하더라도 한국 내 모든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북한이 이 공중폭발을 통해서 순항 전략미사일 이걸 통해서 공중폭발로 살상력을 극대화하는 거에 이어서 수중에서도 이 헤일이라고 이름 붙인 수중 핵 드론을 이용해서 상륙 작전에 나서려고 하는 미군과 한국군 연합 병력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또 한번 갖추게 됐다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제 새로운 훈련이나 그 신무기에 대해서 별다른 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국방당국 또 안보당국에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그 사실 내용을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4일 날 그 한국에서 있었던 그 서해 수호의 날에 북한의 그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앞서서 그 21일 날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 한국형 그 삼축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는 벌써 그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 이상 쭉 그 만들어 온 건데 이것이 그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그 핵미사일 그 징후가 그 이런 것을 핵무기로 쏠 것 같은 징후가 탐지되면 한국이 이것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그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이것을 그 공중에서 공격하는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이렇게 그 한국을 공격하면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무기가 있습니다. 견무 등 굉장히 강력한 무기들이 있는데 대량 응징 보복을 하는 이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이것을 더욱 그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북한의 그 도발에 대비하겠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직 뭐 한국과 미국 당국이 북한이 새로 개발한 그 무기라든가 훈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국방 안보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그 사태를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미국은 그 북한의 주장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Let me say that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e DPRK's March 19th ballistic missile launch, which came just.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가장 최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이루어진 3월 1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북한의 이웃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훼손하는 일련의 발사 중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22일에 있었던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근처에서 동해로 순항미사일 네 발을 발사했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대로.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연합 상륙 훈련을 겨냥한 것이겠죠, 역시?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예. 북한은 이달 들어서 사실 거의 2, 3일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달 들어서 이제 9일에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12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14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어서 16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ICBM을 발사했고요. 19일에는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22일에 순항미사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자면 미사일 발사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이런 것들은 북한 스스로도 미국과 한국의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22일의 발사는, 말씀하신 22일의 발사는 연합연습에 대응한 무력시위의 성격이 있지만,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공중폭발에 대한 훈련을 병행하고 있고요. 또 수중 드론, 핵 드론과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예,
북한이 미한 연합 연습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이라든지 훈련 내용에 대응해서 여기에 상응한 무기 체계를 선보이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의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은 22일 담화에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핵포기 강요라면서 이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핵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북한의 그 조철수 그 국제기구 국장이 이제 담화를 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국제사회가 그 핵포기를 강요하면 선전포고로 강요하고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적용한다면 핵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요.
네.
이것은 그 미국의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그 미국 대사가 있죠. 유엔 대표부에, 네, 나가 있는 미국 대사인데요.
네.
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그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CVID, 북한 비핵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북한 당국이 문제 삼아서 담화를 낸 건데요. 뭐 특별한 내용은 이게 아닌 것 같고요. 북한의 그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다, 그러니까 비핵화는 언급도 하지 마라, 이런 의도에서 아마 담화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네.
북한의 조철수 국장이 얘기한 것은 CBI들을 언급하면 이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핵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비핵화를 언급하면 이것이 선전포고다, 이렇게 위협을 한 것이 아닙니다. CBID를, 네, 특별히 얘기한 것인데요. CBID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용어 자체는 지난 2002년에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직후에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정의한 그 원칙입니다. CBID가.
예, 예.
그런데 이 북한은 미국이 CBID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표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CBID라는 표현은 협상 상대가 아니라 패전국에나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말이죠.
네네.
그래서 미국도 사실 CBID라는 표현을 가급적 쓰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CBID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쓴 것은 비록 용어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좀 유연하고 완화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CBID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네, 비핵화와 관련해서.
네, 네.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해서 조 국장이 담화를 낸 것입니다. 그 조국장의 담화를 보면 그 어떤 세력이든 북한에 CBID를 적용하려 든다면 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미한 자유의 방패 훈련이 13일 시작돼서 23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제 도발을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도발을 해왔는데 그럼 이제 도발이 중단될까요?
북한이 그 훈련은 끝났지만 그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3일부터 그 미한 그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실시돼서 23일 날 일단 끝났습니다. 아, 그런데 왜 이제 북한이 계속 도발할 거냐 이렇게 보냐면 훈련 자체는 끝났지만 다른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은 그 실기동 훈련을 지금 계속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해 그 포항 근처에서 굉장히 큰 그 상륙훈련, 쌍용 상륙훈련을 다음 달 3일까지 실시를 하고요. 여기에는 미국의 굉장한 그 강력한 무기인 상륙 강습함 이것도 이제 참여를 해서 굉장히 강한 훈련을 하고요. 또 28일에는 미 해군이 그 자랑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 핵추진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을 하고 여러 가지 그 훈련이 계속 한미 간에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강도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아마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로 가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일 열렸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March 15th ICBM.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은 북한의 3월 15일 ICBM과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전에 우리는 북한의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만났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는 안보리의 단합을 촉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날 유엔 안보리는 역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국, 러시아가 반대를 했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는 사실 지난해부터 이 북한에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이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가 이미 채택했던 대북 결의 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네네. 이 결의안들은 사실 중국과 러시아도 당시에 지지하고 찬성했던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미북 간의 대립에 관련해서 이제는 상당 부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 배경은 여러 가지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대립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또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미국과 적대적인 대립 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서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대북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의장 성명 이런 것들에 일절 협력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가 계속해서 열려도 이 북한의 대북결의 위반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언론 발표문조차도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성명 그리고 결의안 채택 이런 것들이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지만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두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지난해부터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 등 10개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회의장 밖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북한은 앞으로도 더 마음대로 미사일을 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공산이 많습니다. 그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지난번에 일반적인 미사일 말고 ICBM만 7번, 올해 또 3월 16일 날 ICBM은 한 번을 쐈는데, 지금 보다시피 안보리가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제 빈손으로 그 막을 내린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그나마 하나 좀 뭐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이 작년에 그 7차 핵실험 준비는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핵실험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것은 중국이 마크에서 아마 모종의 압력을 가해서 북한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에 관한한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 그 아마 미사일을 쏘겠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혹 북한이 4월에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어떤 예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징후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이미 올 4월 무렵에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은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비하는 상황입니다. 북한도 이제 ICBM 발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ICBM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성을 장착하면 이것이 정찰 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로켓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마음먹으면 언제든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월 달에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기념일에 맞춰서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 소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이 세계 이목이 집중된 만남이었는데요. 중러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서 대화 재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을 지금까지 노선이 그대로 뭐 계속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이 되는데, 이건 지금 어떤 해석을 낳고 있는 겁니까?
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 계속되어 온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만, 네, 두 정상 차원에서 공동성명 형식으로 이것을 주장했다는 것은 이제, 네, 사실상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 해결 방안에 있어서 미국의 말하자면 입장을 비난하고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두 나라가 사실상 그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것도 최고 수준에서,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이미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꽤 오랫동안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네, 이 성명에 보면은 그 문구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강합니다. 이번 성명에서도요,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력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재와 압력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쌍계병진을 강조하고 있고요. 쌍계병진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 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울러서 그 구체적인 그 비핵화의 방안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 그리고 동시적인 행동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 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정상은 이러한 해결 과정을 끊임없이 추동할 것이다. 이렇게 공동성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북한과 계속해서 비핵화 해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북한의 우방의 최고위 정상들이 북한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정리를 해본 대로 시진핑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으로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이제 공식화되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이제 신냉전 구도가 이제 뭐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가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한반도를 둘러싼 그 신냉전 구조는 한층 더 그 강화되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선명화될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방삼각,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은 지금 시진핑 주석의 그 모스크바 방문을 보듯 상당히 그 결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남방삼각, 이에 대응해서 미국, 한국, 일본의 그 남방삼각도 상당히 그 결속을 그 강화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렇게 그 결속이 양측이 다 강화가 되면서 북한 핵 문제는 당연히 지금 풀리기 힘든 상황이고요. 북한은 이 틈을 틈타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하나 그 눈여겨볼 거는 남방삼각 관계가 상당히 좀 그 변화의 조짐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동안 그 불편했던 한국과 일본은 이미 그 3월에 그 한일 그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4월에 이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국에 와서 그 한미 간의 협력, 결속 이런 것을 좀 다지고 5월에는 또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G7 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 초청을 받아서 미국, 한국, 일본 3자 그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그 보여지고요. 또 하나 관측은 남방삼각이 이렇게 그 결속이 강화되는 건 물론이고 이 와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쿼드 이것도 그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오커스 그러니까 미국 그 호주 등을 주로 하는 3자 그 안보협의체인데요. 이 오커스도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예, 사실 그 좀 추가하자면요. 이 신냉전 구도가 선명해지고 또 이른바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남방삼각과 북방삼각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이 북한의 핵 문제는 사실 더더욱 해결이 요원해지게 됩니다.
네.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 미국이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이 네. 북한은 미국과의 말하자면 대자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를 계속 거부할 것이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의 핵 자체가 미국을 겨냥해서 하나의 지렛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비핵화 핵을 위한 핵 논의가 더더욱 이제 어려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 자체가 계속해서 고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자, 끝으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 인권회의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 인권회의 소식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그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북한 의무성이 이 회의와 관련해서 담화를 세 개를 냈습니다. 비판을 강력히 했는데 국제사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번 회의에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 17일 날 그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주제로 그 비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북한 인권 문제 그 실상을 다루고 또 하나는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각국 미국, 한국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밝히는 그리고 그 북한의 그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이런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북한 당국이 그 담화를 냈습니다. 유엔 주재 그 북한 대표부가 19일 그 언론 성명을 내면서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7일 날에는 또 하나 그 북한 외무성의 그 김성경 그 국제기구 담당 부상과 조철수 국장이 그 담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그 비공식 인권회의를 그 낸 것은 규탄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아까 그 앞서서 그 조철수 국장도 또 다른 그 담화를 내면서 CVID 문제를 그 계속 언급을 한 이런 건데요. 북한이 이렇게 그 외무성 당국자 이름으로 그 세 개나 담화를 냈지만 이 담화 사실이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별다른 그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엔에서 또는 그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열악화되는 것은 이미 만천하가 다 알려 있고 벌써 3만 명 이상의 그 탈북자가 그 한국에 그 넘어와서 여러 가지 그 북한 유엔 또는 그 미국 외 제3자들과 그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벌써 낱낱이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그 여러 세 가지 그 담화를 내고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입장을 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별다른 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소식,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 인권회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9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부인 루시 헤이스는 여러 가지로 처음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규 대학을 나온 첫 대통령 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처음 퍼스트 레이디란 호칭으로 불린 사람이고요. 백악관에서 부활절 달걀 굴리기 전통을 시작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9대 퍼스트 레이디 루시 헤이스를 알아봅니다.
루시 헤이스는 아주 온화하고 매력적인 얼굴을 갖고 있다. 부드러운 검은 머리와 다정한 눈빛은 성모 마리아를 떠올리게 한다.
네, 1877년 3월 여기자 메리 에임스가 대통령 부인 루시 헤이스를 묘사한 글입니다. 1870년대 들어 미국에서 여자 기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자들이 관심을 두고 취재한 대상은 주로 대통령 부인들이었습니다. 루시 헤이스를 다룬 기사는 대부분 호의적인 내용이 많았는데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는 온화한 성격의 루시 헤이스가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고 물은 루시 헤이스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게 한다.
1877년 5월에 한 주간지에 만평과 함께 이런 글이 실렸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하지 않은 걸 비꼬는 내용이었는데요.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당시 백악관에 금주령이 내려졌던 겁니다. 사람들은 대통령 부인 루시 헤이스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요. 덕분에 루시 헤이스는 후대 사람들로부터 레모네이드 루시, 그러니까 레몬즙을 넣은 음료인 레모네이드만 대접하는 사람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센터 크리스티 와이닝어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And we're not actually sure the first reference that we can find.
레모네이드 루시란 별명이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 확실하지 않은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루시 헤이스가 죽고 나서 한 30년 뒤에 나온 것 같습니다. 루시 헤이스가 백악관에서 술을 못 마시게 금지시키고 고상한 척했다면서 조롱하는 별명입니다. 사실 백악관 행사에서 술을 대접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루시가 아니라 남편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시는 백악관 안주인으로서 남편의 결정에 따랐던 겁니다. 루시 헤이스 자신도 술을 멀리하긴 했죠. 루시가 학창시절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닙니다. 헤이스 대통령이 금주를 지지한 건 당시 정치 분위기에서 현명한 결정이긴 했습니다.
루시 웨어 웹 헤이스는 1831년에 오하이오주 칠리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루시의 아버지 제임스 웹은 의사였는데요. 루시가 두 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He was originally from Kentucky and
제임스 웹은 원래 켄터키 출신인데 친척이 사망하면서 켄터키에서 노예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제임스 웹은 노예 제도에 반대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웹이 상속받은 노예를 해방시켜주려고 켄터키에 갔는데 그곳에서 콜레라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남은 어머니가 루시와 오빠 둘을 기르게 됐죠.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루시는 특히 외할아버지와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노예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루시와 두 오빠도 그 영향을 받았고요. 루시의 그런 태도는 나중에 남편 러더포드 헤이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루시 헤이스는 미국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정규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웨슬리안 여자대학을 나왔는데요. 그전에 루시는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 살면서 오빠들이 다니던 대학에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델라웨어에 살 때 루시의 인생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나중에 남편이 되는 러더포드 헤이스를 만난 겁니다.
루시는 성격이 밝고 쾌활한 어린 소녀다. 내가 사랑에 빠지기엔 루시가 너무 어렸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
1847년 여름, 러더포드 헤이스가 루시를 처음 만나고 나서 일기에 쓴 내용입니다. 당시 루시는 아직 16살 어린 소녀였는데요. 러더포드 헤이스는 만 24살이 넘은 성인 남자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거의 9살이나 났기 때문에 러더포드는 루시에게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러더포드의 어머니가 루시를 며느리감으로 무척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What was kind of interesting is Lucy's mother and Rutherford's mother.
흥미로운 점은 두 집안이 같이 델라웨어에 살 때 루시의 어머니와 러더포드의 어머니가 친한 친구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양가 어머니들이 루시와 러더포드를 결혼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졌죠. 루시가 신시내티에 있는 여자대학에 가려고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이사했는데요. 그 뒤에도 루시 어머니가 대학에 다니는 아들들을 만나러 델라웨어를 가끔 방문했고요. 그럴 때면 러더포드 헤이스의 어머니와 만나서 아이들 소식을 주고받곤 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러더포드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루시 얘기를 해주고 루시 어머니는 또 딸에게 러더포드 얘기를 해주곤 한 겁니다.
두 사람이 잘될 인연이었는지 루시가 신시내티에서 대학에 다니는 동안 러더포드 헤이스가 같은 도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자주 만날 기회가 생기면서 서로 친해졌고요. 4년 전만 해도 헤이스는 루시가 너무 어려서 상대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1851년에 이르면 일기에 루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털어놓게 되고요. 1년 뒤인 1852년에는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러더포드는 변호사로 일하고 루시는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두 사람이 따로 떨어져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861년에 남북전쟁이 발발한 건데요. 당시 러더포드 헤이스는 30대 후반이었고 자녀가 셋이나 있었지만 그런데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과 떨어져 지내는 건 무척 힘든 일이지만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당신 결정을 존중해요.
당시 루시가 편지에 쓴 내용인데요. 혼자서 집안 살림을 돌보면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루시는 잘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북부 연방이 승리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여자의 몸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는데요. 결국 남편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를 찾아가서 부상자들을 돌보며 어머니 루시란 별명을 얻게 됩니다.
Her brother was actually a surgeon. His name was Dr. Joe.
루시의 오빠 조 웹이 외과 의사였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가 장교로 있던 23연대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루시가 오빠와 함께 병원에 가서 부상자들을 돌봤는데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끔찍한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로 고생하는 병사들을 잘 돌봤습니다. 또 작은 재봉틀을 가져가서 군인들 군복을 수선해주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1864년 러더포드 헤이스가 오하이오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전쟁터를 떠날 수 없어서 한 번도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았는데도 손쉽게 승리한 건데요. 러더포드 헤이스는 그 뒤 오하이오 주지사를 거쳐서 1876년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러더포드 헤이스가 미국의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초기에 러더포드 헤이스는 선거 부정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등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부인 루시 헤이스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다시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센터 크리스티 와이닝어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You know, Lucy was an interesting person. She's often described as having
루시 헤이스는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무척 성격이 쾌활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공적 모임에서나 백악관에 살 때는 그런 쾌활한 성격을 좀 억눌렀다고 합니다. 루시 헤이스는 정치인이나 외교관 부인들 가운데 친구가 많았는데요. 그런 친구들의 딸이나 조카 딸 등 젊은 여성이 백악관 만찬에서 손님 접대를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성격이 매우 외향적이었지만 대통령 부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편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살 때 그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루시 헤이스가 정치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지만 백악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백악관 부지에 온실을 만들고 작은 동물원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또 매년 백악관에서 열리는 부활절 달걀 굴리기 전통을 시작한 사람도 루시 헤이스였습니다.
It had been a kind of a tradition for children in Washington.
워싱턴 지역 어린이들이 의사당 앞 잔디밭에서 부활절 달걀 굴리기를 하는 게 일종의 전통이었는데요. 의회가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를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너무 소란스럽고 정신없다고 말이죠. 루시 헤이스가 그 소식을 듣더니 그럼 백악관에 와서 달걀 굴리기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루시 헤이스는 또 공식적으로 First Lady라고 불린 첫 대통령 부인이었습니다. 신문에 First Lady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루시 헤이스를 가리켜서 First Lady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표현이 굳어진 겁니다. 그 후 모든 대통령 부인을 First Lady라고 부르게 됐죠.
러더포드 헤이스는 처음에 취임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를 한 번만 지내고 물러났습니다. 1881년에 헤이스 부부는 오하이오주 프레몬트의 자택으로 돌아왔는데요.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교육개혁 분야 등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했고요. 루시 헤이스 역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 여성단체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1889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9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부인 루시 헤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기독교인이자 카친족 지도자인 칼람 샘슨 목사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그는 버마에서 체포되고 구금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샘슨 목사는 버마의 대표적인 종교인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카친 침례교회의 의장과 총무를 역임한 이후 카친 침례교회의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침례교회의 회원은 약 40만 명이며 이들 대다수는 카친족입니다. 그들은 또 카친 국민협의회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샘슨 목사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해왔습니다. 그는 또 인도적인 사업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버마 정권은 그가 치료를 위해 방콕으로 떠나기 전인 2022년 12월 4일 그를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그는 폭력 선동을 포함한 대테러법을 포함한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자유아시아 방송에 법원은 샘슨 목사가 버마 국민통합정부 관계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테러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그의 안녕과 안전을 극도로 우려하며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이 정권의 모든 혐의를 취하하고 샘슨 목사를 즉각적이고 무조건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와 정의, 평화, 책임을 추구하는 샘슨 목사의 놀라운 업적은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기념되고 기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를 비롯한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샘슨 목사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소수민족 지도자들의 모든 반대를 없애려는 강압적인 시도라면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버마 군사정권이 라카인주에서 무슬림 로힝야족이 피난길에 올랐고 기독교 소수종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버마 북부 샨 지역 그리고 친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정권이 버마의 종교인들과 공동체에 대한 비양심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폭력을 끝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